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을 살리시고자 죄 존전에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열매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정말 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묵상하고 그리고 많이 알고 있는지 분명히 많이 듣고는 있는데 또 많이 우리 입에서 말하고는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점검받고 있고 또 확인하면서, 확신하면서 살고 있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믿음에 대한 것은 더 생각하고 더 생각해도 아마 모자른 것이고, 더 확인하고 확인해도 모자랄 만큼 우리는 금방 믿음에서 떠나고, 그리고 믿음에 서 있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그 실제, 우리들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믿음으로 사는 자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얘기하고 있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는 건데, 우리는 그 말씀에 늘그 묻고 귀 기울이고 있는지,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믿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니, 그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당신은 믿음 없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상처받겠지요. 그리고 그럼 너는 하고서 아마 그 말한 사람, 지적한 사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으로 비추시면은 우리 안에 항상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비춰집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 다른 생각, 다른 말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지금 우리가 믿음에 서 있지 못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아니면 죄를 많이 져서 또 우리가 뭘 깨닫지를 못하고 어리석어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거나 싫어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뭐 돈이 없대든지, 학력이 없대든지, 아니면은 무슨 배경이 없대든지, 건강이 없대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시거나 우리를 싫어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어떻게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를 그 귀찮아서 아니면 싫어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다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그 능력을 보여주실 수가 없고 말씀 안에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맛보게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공기가 까딱해도 숨을 들이마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공기를 폐 안에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기를 들이마시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거를 내뿜어야 그 다시 공기를 들이마실 수가 있는데, 저희 막내가 어려서 이렇게 경기를 자주 일으켰어요. 하루에 여섯 일곱 번씩 그렇게 넘어져서 기절을 하는 그러한 경기를 하는데, 그때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뇌파 검사도 하고 간질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는데 이 아이는 뇌 속에서 뭔지 모르지만 자동적으로 숨을 멈춘대요. 이 아이 의사로, 그 아이 의사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한 말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뇌에서 그거를 멈추게 하는데, 숨을 스스로 멈추는 사람을 숨쉬게 하는 방법은 하나도 없대요. 모든 생명체가 숨을 쉬는 거는 자기 안에서 숨을 쉬는 그 의사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얘는 지금 자기 스스로 숨을 멈춰놓기 때문에. 그런데 기절을 해버리면 숨을 쉬어요. 그렇지만 그 기절을 한다는 거를 참 뭐라 그럴까, 잠깐이지만 거기까지 가야지만 되는. 그래서 기절을 한다는 거는 내가 숨을 안 쉰다가 아니라 그냥 훅 안에서 그 멈추고 있던 그 숨을 뿜는 거예요. 그런 그 다음에 숨이 들어갑니다. 저는 그 아이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뱃속에서 태어난 얼마 안 되는 아이인데 숨을 자꾸 멈추는 아이를, 하다못해 그 우유병을 그 젖을 빨 때, 또 우유병을 그 할 때도 쭉 이렇게 빨기만 하는 거예요. 숨을 쉬면은 뭐예요? 좀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빨고서는 애가 새까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먹일 때도 걔는 거꾸로 보고 그 아이가 새까매지려고 하면은 젖을 뺐다가 다시 물려줘야 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걔는 불 끄고서 젖을 먹인 일이 없어요. 항상 불 켜고 들여다보면서 먹여야 되는 아이. 그런데 그 다음에는 울면은 또 그냥 한번 악 하고서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엄마라도 대신 숨을 쉬어줄 수가 없다. 어떤 유명한 의사라도, 유능한 의사라도 대신 숨을 쉬도록 해줄 수가 없다. 숨 쉬도록 명령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숨 쉰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살리우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를 그 많이 그 삶 속에서 익혔습니다. 우리의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살려주시는 거다. 숨을 쉬게 해주시는 거다. 그 아이가 지금은 결혼해서 애기 아빠가 돼 있지만은 자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가 정말 살려주셔서 산 아이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두신 기쁘신 소원 이루시고 반드시 그것을 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그렇지 않으면 엄마라는 거는 자식 보고요. 어려서는 어려서대로, 커서는 커서대로 정말 이랬으면 저랬으면도 많고,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말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끌어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간섭하며 또 주장합니다. 사랑이라고, 너를 위해서라고 꼭 그래야만 된다고 자기가 고집하면서 거기에 집착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근데 숨 쉬는 그 자체를 내가 아무것도 못해주더란 말입니다. 우리 큰아이가 경기 일으킨 일이 있어요. 입이 돌아가고 이렇게 거품을 품는데 병원에 들고 업고서는 막 뛰었는데 병원에서 안 울어요, 애가. 손끝에 바늘로 이렇게 콕콕 찌르고 뭐 하고 해서 애가 우니까 그때 나도 같이 눈물이 나고 돌아와서 다시 애를 안고서 들여다보고 얘가 언제 또 다시 경기를 일으킬지. 걔는 그때 열이 갑자기 나가지고서는 경기를 일으킨 건데요.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부모라는 거는 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거구나. 그냥 애한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내 일처럼 같이 감당하는 거구나.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그러한 일들을 그 아이가 갓난쟁이 때부터 뭐가 겪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줄 수 있나? 우리가 하물며 내 뱃속에서 태어난 그 어린 아이들한테도 뭐를 해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으며, 아니,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몸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우리 거라고, 내 거라고 하면서 절제하고 다스리고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게몇 개나 되겠어요? 마음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생각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몸도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런 거예요. 대신 숨 쉬어줄 수가 없다. 대신 살아줄 수가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는 척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하려고 들고, 또 못한다고 좌절하고, 내가 무력하고 내가 할수 없다라고 자책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못하는 거는 못하는 걸로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고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는커녕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살지 못하는 그 이전에 살고 싶지 않고 그 말씀을 거스리는 그러한 소욕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열등감 갖고 자책감을 가져봤자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을 갖고 태어났으니 나로서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그러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거듭나야지만 된다. 새 사람이 되어야지만 된다. 성령으로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말씀이 친히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조차 안 가졌는데 무슨 능력을 가졌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불어 못 박혀 보라 옛것은 지나갔다. 육으로 태어난 그 우리들이 가진 그 모든 것을 육체와 더불어 우리의 정력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리고 장사 지내서 이제 너희들은 육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로 낳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그새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새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생명으로 가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구속이 되고 우리의 거룩이 되고 우리의 의가 되어서 이미 예수님을 가진 자는 그 모든 걸 가진 거예요. 영생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영을 생명으로 가졌으니까 우리는 영생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 되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지혜, 우리의 거룩, 우리의 구속함,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그리고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으니까, 거룩이 되어주셨으니까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의롭기 위해서, 이제부터 죄에서 구속되기 위해서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내 안에서 지금 나를 살리고 계시니까 썩지 않는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이미 심어졌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 씨가 그 영생케 하는 썩지 않는 그 씨가 이제부터 자라서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그것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요, 모든 생명체의 생명은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씨에서부터 다 있었어요. 세팅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태 속에 아이를 잉태할 때에 수정란이 거기에 착상돼 가지고 그 세포가 살아있는 세포가 이제 그 생성됨으로 인해서 처음엔 하나였던 게 둘이 되고 넷이 되고 열여섯이 되고 이렇게 자라면서 아이가 아이 형태로 가는 것이요. 그리고 열 달 뱃속에서 자라다가 태어나지만 그때는 벌써 아이들이 거의 육체적인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겉에 보이는 그러한 피부 위에 나온 그러한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장기, 그 속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 신경 하나하나까지 다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마음이랑 생각이 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불가사의한, 정말 신묘막측한 일인지 몰라요. 아기를 잉태한 엄마까지라도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요.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는 다 그렇게 해서 태어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벌써 수정란 하나로 착상될 그때부터 우리는 그 속에 지금의 우리가 가질 모든 것들을 그 속에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 아기를 잉태했을 때 그 아기가 열 달 후면 태어날 거를 믿습니다. 아기 엄마도 믿고 아기 아빠도 믿고 주위 사람들도 믿어요. 뱃속에 있는 아기는 유산을 하거나 사산을 하거나 잘못되는 수도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시작한 그 우리 안에 착상된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의 비밀의 키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자시요. 다 하실 수 있고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믿음으로 인해서 착상되고 믿음으로 인해서 살고 믿음으로 인해서 자라고 모든 키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요 정말 세상 것 다 믿어도 사람 말 다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가 없고 믿기 싫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어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큰 기적 속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걸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머리가 좋아서냐, 그 사람들보다 뭔가 지혜가 있어서 그러냐?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서 지금 나타난 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다예요. 하나님을 안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예요.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출처되고 우리에게서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에요. 모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그 누릴 수 있고 그것을 볼 수 있는 키가 믿음이라면 얼마나 사탄이 그 믿음을 공격하겠어요. 우리는 믿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믿음을 마치 그림의 떡처럼 나는 믿고 있는 자,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그냥 내 때를 붙이고 안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지금 믿음에 서 있는지, 믿음으로 사는지, 어디 바라보고 있는지, 어디 향하고 있는지, 정말 귀신같이 알고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온갖 괴계를 다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뒤흔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러한 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얘기 안 하고 사탄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비유 맞추고 그 사람 걱정하고 그 사람의 어떠한 안위나 지금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정말 인정을 다해서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선이요, 그것이 정말 착한 거고 자비로운 것이라고 우리가 마음이 거기에 감정적으로 빠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그래서 슬픔에 빠지고, 그래서 짐을 지고, 그래서 막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랑이라고 간섭하고 주장하고 막 지배하고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하는 거.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서 너무나 우리식이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에서 바탕된 거기서부터 나온 그러한 것으로 아주 믿고 주장하고 믿고 고집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에게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물어볼 일도 없고 물어볼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그냥 내가 벌써 답을 내렸어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누가 이렇게 말했어? 아, 어떤 유명한 사람이 라디오에서 누가 뭐 이랬다. 어느 목사님이 말했던 어떤 유명한 지식인이 말을 했던 누가 말을 했던 우리가 들어야 되고 따라야 될그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도 아니고 우리 경험에서 나온 답이 아니래 얘기해요. 우리가 약을 처방할 때 사람 사람에게 맞춰서 처방하는 것이요. 그 병에 따라서 처방하는 것이지 이 사람에게 좋으니까 내가 먹어서 잘 들었으니까 아무에게나 주고 아무 때나 먹이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양식을 먹이시는 거는 누구에게나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양식에 먹는 양과 그때에 그때 그들에게 필요한 그 양식 되는 말씀은 그분이 친히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가 누구를 주장하고 할 필요 없이 다 너희 안에는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 그에게 들어라. 물론 아기가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 먹을 수 없어서 엄마들이 그 먹이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성김과 그러한 것들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가르치는 자를 두신 거예요. 말씀 전하는 자를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이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생명이 위험해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재산이 몰수당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위험에 처해서 흩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잊지도 않은 일,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미움받아가면서 그리고 시름을 받으면서 조롱거리가 되어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취급을 그들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어 뭉칩니다. 너희들이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세상에 지금은 왜 친구도 좋은 사람하고 사귀라 할 때는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도 되지만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뭐 유명한 사람, 힘 있고 돈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까이 한 사람은 뭐예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기 때문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을 뺏기기도 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했다라는 얘기. 그런 사람을 찾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친구가 친하다가도요. 그 사람이 만약에 감옥을 갔다.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됐다. 그 사람이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 거기에 진짜 친구는 뭐예요? 그럴수록 더 찾아가지고 더 품어주고 하겠지만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을까봐 내가 손해를 당할까봐 멀리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진짜 친구라고 말하지 않지요.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부부가 아니고 부모 자식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그 사람하고 멀리하고 싶고 그 사람하고 뭔가 그렇게 관계되는 것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인간의 본능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본능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좇아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고 비방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 재산을 다 뺏기고 그러한 일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가까이 했고 내가 그렇게 당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썩지 않는 것, 그거에 비할 바 없는, 자기가 잃어버리고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러한 억울함과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그런 것에 비할 바 없는 것을 자기가 이미 갖고 있고 그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만 알았던 게 아니에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그 약속되어 있는 그 영광에 비할 바 아니라는 것을 바울만 고백한 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 담대함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삶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 그래서 내가 입을 손해, 그래서 내가 겪을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아랍니다. 복음하고 고난하고는 같이 가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대우받고 뭔가 선교사님 아, 전도 많이 했다, 아 훌륭해, 믿음 좋아, 뭔가 그런 것 같이 생각된다면 그건 너무나 큰 오해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정말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은 성령으로부터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강권하셔서 그 한 영혼이라도 죽지 않기를 원하시고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그러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보고 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그 자체가 감격이고 그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왜? 그거는 내 마음,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인간의 본능은 나한테 힘들면 피하고 싶고 나한테 무거우면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 누구도 고통을 즐겨하며 어려움을 스스로 기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뺏겨질 금전적인 손해, 회사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그들의 잣대와 그들의 요구에 내가 맞춰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물론 먼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 순종해야 되지만 그거는 반드시 행동으로 삶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옆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판단받지 않는, 세상에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러한 삶이라면 우리는 회색분자예요. 정말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면 터져버린다 그러셨는데 미지근한 거는 열을 가하면 뜨거워집니다. 아, 난 미지근해 하고 주저앉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담대해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나는 믿음 없어, 나는 이 모양이야, 나는 이래, 내가 미지근한 채로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채로 내가 지금 양다리 걸치는 채로 회색분자인 채로 그대로 난 어떻게 해, 나는 그냥 그 모양이야 그리고 자기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얘기입니다. 옛날 그 사도들이, 이 지금 히브리서에 나오는 사람들, 정말 자기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조롱받고 갇혀진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한 식구가 되어서 한 형제가 되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본능이 없던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와 다른 특별한 뭐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성령으로 그렇게 살았다예요. 왜? 보다 더 나은 영구한 썩지 않는 영원한 기업, 주는 나의 기업이시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실체로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주님 한 분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의 고백이라면 우리의 고백도 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특별해서 가져진 것이라면 그건 다윗의 고백이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그 고백을 하게 하시니가 성령이라면 우리 안에서도 성령님은 똑같은 고백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의 말씀은 비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씨에게 역사해가지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 싹을 내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 그 하늘에서 내려온 비가 헛되이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키우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키우고 우리에게서 열매 맺게 하신답니다. 어느 하나도 헛되이 되는 것이 없다. 제가 이번에 동생 집에 가서 이제 제부가 그 이머전시 병원에서 이제 그 제부를 갖다가 정신병원에다가 이제 가둬놓는 그러한 상황이 돼서 정말 뭔가 다들 이제 쇼킹한 그러한 상황이 됐었는데 그때 그 병원을 찾아갈 때 자동차 안에서 동생은 동생대로 너무 기가 막혀하고 둘이 서로 나눌 말이 없었어요. 뭐라고 동생한테 말을 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 역사함을 믿으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가 내 영광을 볼 것이라. 우리가 믿음에서 조금이라도 흔들리면은 금방 불안해지고 금방 속상해지고 금방 생각이 복잡해지고 금방 우리는 낭떠러지 절망 속으로 딱 갑니다. 아무 바람도 안 불고 뭐가 괜찮을 때는 우리는 다 믿음에 서 있는 줄 알아요. 괜찮은 줄 알아요. 정말 베드로가 죽기까지 따라오리니 하면서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믿음 다 갖고 있어요. 나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다 그 고백했고 그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킬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때는 무리를 걸었지만 풍랑을 두려워하는 순간, 아니 풍랑이는 것이 보였더니 그냥 두려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물에 빠져버립니다. 우리의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가 정말 예기치 않았던 어떠한 사건이 생기면은 우리의 믿음이 그 쇼크 때문에 흔들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 봄에 일본에 갈 때, 일본에 가기로 한 이틀 전에 저는 13일 날 표를 샀는데 11일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쓰나미를 당한 사람이 아니니까 아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면서 오히려 제가 거기를 가는 데는 제게 문제가 없어요. 그들이 걱정이 돼서라도 빨리 가야지가 저는 급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 그거를 겪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온타임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일단 도대체가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구 어디에선가 뭐 천년 전에 그만큼의 그 해일이 있은 일이 있대요. 그럼 천년 전에 있었던 일이 있었다 과거에 안다 그래도 그게 오늘 이 시간에 내게 닥칠지는 우리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 순간에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그 지진을 통해서 해일을 통해서 일본 교회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일본 교회는 잠자고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 정말 눈을 뜨고 뻘떡 일어났어요. 도와야 되고 섬겨야 되고 정말 찾아가야 될 그 이웃들이 많이 생겼고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함으로써 오히려 뭐예요? 교회들이 힘을 얻고 성도들이 생기를 얻고 좀 이런 말 하면 저기지 몰라도 그들이 신이 난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참상을 보면서 그러나 정말 세상 것은 보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상대가 아니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한 그들에게 정말 영구한 산업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영원을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섬기며 더불어 울고 더불어 짐을 나눠가면서 할 수 있는 그 길이 그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정말 지금 일본 교회는 굉장히 활발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에 떨어져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십니다. 그 말씀을 그때 받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벌써 살리시려고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 속에서 물 속에서 이미 끌어올리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걸 믿고 의지만 하면 그냥 딸려가요. 그분은 건지시는 분입니다. 물 속에 불 속에 지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막이나 죽음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곳에도 말씀이 있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라는 거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짐에 대한 기대입니다. 믿음이에요. 아무 절망이야. 어떻게도 할 수가 없어. 그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 속에 빠지는 거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는 절망이 없다라는 얘기. 내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도 못하는 거 아니고 내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없도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도 실수하고 넘어지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리번거린다 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시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그 구원을 기다리는 그러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참소망을 낳는다. 환란 속에서 사람이 느끼는 거는 뭐겠어요? 어렵다예요. 힘들다예요. 고통스럽답니다. 슬프다. 괴롭답니다. 그곳에 조금이라도 더 머무르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고 내가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러나 어떠한 영광로 속에서도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것을 믿으면 그래 결국 동생 그 제부를 정신병원에서 이제 빼와가지고 집에서 같이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주신 말씀.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있다. 내가 풍랑을 보고 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믿음 없는 자라고 책망을 받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금방 그를 건져서 배에다 올려놨잖아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믿음이 없지만 그러나 믿음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내가 너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간구했나니 네가 그렇게 큰 소리치고 죽기까지 따라온다 했지만 너 오늘 밤도 못 지내. 너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저주하게 돼. 다 알고 계신 주님이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청구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간구했으니 그러니 네가 정신 차리면 형제들을 붙들어주라. 우리가 형제들을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용광로를 통해 나온 사람이요 죽음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통해 나온 사람이요 물속에 불속에서 건지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광로를 거쳐 나와야지만 뭐가 돼요? 순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용광로는 뜨겁고 싫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속에서 죽이는 법이 없이 그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불순물 믿지 못하고 내 스스로의 힘을 믿고 내 스스로 하려고 하고 내 스스로 잣대를 재고 옳고 그름을 가리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 앞에 높아진 생각들과 그러한 지식들, 상식들 다 버리고 정말 주님만이 옳습니다. 그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고 그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방법과 모든 때에 대해서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로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예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잠시 잠깐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길고 너무나 까마득하고 아주 깜깜하고 사방이 다 막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때라도 주님은 바로 우리 앞에 계시고 정말 우리의 눈에 불신에 그 비늘만 떨어지면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저앉는 겁니다.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전진입니다. 우리가 사는 게 뭐예요?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로 미래로. 그러니까 미래가 항상 오늘이 되면서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이 오늘이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인 거예요. 내일이 아니고 어제가 아니고 바로 지금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뒤돌아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일을 두려워하면서가 아니라 지금 은혜, 지금 구원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실감하며 믿으며 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걸 증거하는 것이라.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 같지만 그것이 실상이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만져지고 그리고 우리가 보고 만졌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는 믿음 자체가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그 동력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은 뭐 옳은 일 하는 사람 의인이죠. 하나님 앞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 아무도 없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행위로는 하나도 의롭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의인은 어떠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살리심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의 의밖에 되지 않습니다. 힘껏 행하고 열심히 행하고 그래서 자기도 만족하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그것으로 짠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외식하는 자라 위선자들이라고 화 있을진저 그럽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겉에만 하얗게 회치를 했지 안에는 시기와 탐욕이 가득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마음의 중심은 자기 이기적이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높아진 그러한 육의 정력과 욕심과 시기와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고 자기 일을 하며 자기 영광을 구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에서 그러한 마음의 욕구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랍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진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나면은 사탄이 뒤에서 박수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 봐. 네가 믿음을 갖고 살아? 네가 믿음으로 살아? 그것 봐. 너 무섭지? 너 두렵지?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봐요. 믿음으로 사는 게 유익할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면은 내가 지금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걸다 뺏길 것 같아요? 뭐가 무서워요? 믿음으로 살게 될까 봐 무섭지 않아요? 다 놓고 다 버리고 이 세상 거다 오물처럼 여기고 내가 이제껏 유익하다고 했던 거다 해롭게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의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고 그렇게 일심으로 다름질했던 그 바울같이 되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그럼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지금 집은 어떡하고 직장은 어떡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 아까 얘기한 대로 코끝의 호흡이 주께로부터 옵니다. 식구가 있어서, 직장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집이 있어서 살수 있다. 그것은 내 코끝의 호흡이 내 스스로에게서 지켜질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숨이 내 스스로에게서 쉬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내 스스로 태어나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죽고 싶어서, 그런 존재,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사는 게 당연하고, 천년만년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더욱더 성공하고 더욱더 뭔가 그 강해지고 커지고 그거를 계속 목표로 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정말 믿음하고는 상관도 없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만 많은 사람이 간다 그래서 그게 안전하고 많은 사람이 간다 그래서 그게 옳은 길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반드시 죽음이요 멸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소중히 정말 진리로 여기고 살고 있는지 참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이 약을 계속 먹으면 독이 돼서 금방은 안 죽지만 반드시 죽어 하는 약을 계속 먹고 있다면 우리는 이 약을 먹고 죽어도 좋아해요? 아니면은 이 약을 먹고 죽게 된다는 거. 아마 딴 사람도 다 죽는데 그러고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심는 것. 반드시 썩는 열매를 거둔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것 같고, 참 뭔가 현실감이 없는 허황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가장 현실을 잘 깨닫고 있는 삶이요. 그리고 가장 현명한 삶입니다. 이 세상 전부를 가진들 참 생명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 피조물로 새로이 태어나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뿐이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서 사는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사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사랑 못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지 않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이미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고 우리들의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 2012년 시작됐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의롭게 인치셨습니다. 나의 의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이미 그냥 도장 찍어주셨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의 능력 안에, 예수님의 능력 안에 성령의 하게 하심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는 주의 것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르소서, 나를 하나님에게 내어드리고 내가 믿음에 서 있는지 아닌지 정말 점검하고 음미하면서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에게서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메고 그 주님 쫓아서 살 때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내 안에서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심을 우리 자신이 체험할 것이요. 그리고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말씀이신 주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피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으로 함께 하실 것이요, 기쁨으로 함께 하실 것이요,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는 형제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이 우리를 이 세상에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주님 주신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며 내가 복되니이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의 실체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요, 하시는 것이요, 이루시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권능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 그 말씀을 오늘도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화합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맛보아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